띄워보겠습니다. 여자친구께 네, 창이 떴습니다. 네, 화면에 이상이 없죠?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음성이 나온다고 보고 네, 그레스방님이 일발을 꺼냈습니다. 박신타마니님, 송진형님 반갑습니다. 이제 구독자는 2,900명.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삽질이 풍성했는데 뉴스가 너무 많아서 구조론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별 황당한 뉴스가 다 나오네. 와. 정국수님, 반갑습니다. 트리터님, 별님, 어서오세요. 문제는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 평균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노무현 때는 그랬어요. 뭐 이해찬이나 노무현이나 그 당시에 좀 김건태나 좀 잘나가던 사람들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보다는 낫다. 근데 지금은 서울대 나왔다는 사람이 평균 이하예요. 평균 이하. 와. 저런 사람들이 개삽질을 하고서니 뭐 해설도 논평도 평론도 필요가 없어. 슬픈 거죠. 네, 드리트님, 별님 반갑습니다. 정국수님 어서오세요. 현재 16명이 시청 중입니다. 첫 번째 곡지는 억울한 박원순. 뭐 이것도 지난번에 다 알려진 얘기인데 그 피해자를 주장하는 여성이 뭐 사랑해요, 뭐 꿈에서 만나요 이런 이 로맨틱한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이런 문자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 박원순은 그 대범하게 아, 결혼부터 빨리 해야 되겠네. 왜 나이 많은 남자한테 그러냐 하고 이 거리를 두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성희롱이라는 거야? 그 원래 이 인간관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뽀뽀를 하면 남자도 뽀뽀를 해야 돼. 그게 유럽 문화라고. 그 올리버샘 부인 마님이 유럽에서 생활했는데 거기서는 백인들끼리 인사할 때는 뺨에다 뽀뽀를 하는데 동양인을 만나면 당황하는 거예요. 동양인인데도 뺨에 뽀뽀를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올리버샘 부인 마님이 자기가 먼저 백인에게 뽀뽀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이 막 당황해서 뽀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우물쭈물하고 막 어색하고 분위기가 영 안 좋은 거야. 그건 한국 사람이 유럽에 갔는데 그쪽에서 뽀뽀를 하는 분위기라면 아 요즘 이 동네는 바닥이 원래 이렇구나 오해한다고.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같은 한국 사람 만나버렸어. 한국 여성이 독일에서 혹은 뭐 핀란드에서 혹은 스코틀랜드에서 같은 한국인 남자를 만났는데 그래도 뽀뽀를 해야 되나 모르는 사람인데 거기는 다 뺨에 뽀뽀를 하더라고. 그래서 뺨에 뽀뽀를 해버리면 그 한국 남자는 이 여성이 나한테 관심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런 이 혼란은 있습니다. 그건 흔히 있는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이 사회현상들이 미국에서는 40년 전에 지나간 얘기. 한바탕 광풍 입설고 지나갔어. 그때도 난리 났어. 다 뒤집어졌다고. 지금도 미국에서도 미투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헐리우드 영화를 보니까 40년 전에 이미 그 여성이 얄궂은 행동을 해서 남자를 간을 보다가 약점을 잡아가지고 한 방에 골로 보내버리고 남자도 그게 당하지 않으려고 이상한 짓을 하고 뭐 펜스룰 뭐 이런 것들. 그게 40년 전에 나온 얘기야. 최근에 나온 얘기 아니고 그때부터 그런 얘기 있었어. 조심해야 된다. 박원순은 이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요즘 20대는 다 저런가 오해를 한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막 서양 사람처럼 막 처음 만난 사람한테 뺨에 뽀뽀하고 막 부비고 막 사랑해요 그러고 막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런 걸 모르겠다 이럴 줄 몰랐다 설마 이럴 수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영화도 안 보고 사는 사람이야. 아, 영화 좀 보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드라마도 좀 보고, 영화도 좀 보고, 만화도 좀 보고. 응? 그 영화도 한편 안 보는 사람들하고 뭐 무슨 대화를 하겠냐고. 그래서 사회생활 경험 부족한 거예요. 박원순도 좀 부족했어. 그러니까 박원순이 서울시장 정도 되면 자기한테 이상한 짓을 하는 여성이 많다. 그 중에는 함정을 파는 사람도 있다. 이 정도도 생각해야 돼요. 물론 클린턴도 잘못한 거고 박원순도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런 잘못과 범죄는 별개의 문제. 이건 범죄야. 이 사람을 함정을 파고 목을 친 거예요. 일단 미국에서는 이 전화 녹음도 불법이죠. 왜냐하면 함정을 파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야구전 대화를 해서 상대방이 야구전 대화를 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딱 녹음해서 증거를 딱 제출해버리면 사람 하나 보내는 건 일도 아니지. 그 미국 사람은 하도 당해봐서 알고 있는 거야. 왜 한국에는 전화 녹음이 허용이 되고 미국이 안 되겠나? 하도 그런 짓을 하는 인간이 많으니까. 당해본 경험이에요, 그게. 어느 사회나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물정을 좀 알아야 되는데, 박원순은 좀 미숙했다. 그냥 박원순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 그리고 제발, 김재련은 범죄가 맞습니다. 이거 알고 그랬다면 범죄가 맞아요. 그리고 그 많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침묵하잖아. 재판 과정을 우린 잘 모르지만 그 사람 다 알 거 아니야. 범죄예요. 집단 범죄라고. 천인 공로할 만행이지. 뭐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범죄인데,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거는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야. 제발, 이건 집단 범죄예요. 집단 범죄. 쿠데타적 사건이다. 네. 홍택주님, 이혜성님, 우선님, 이동준님, 연화님, 랜드로즈님, 반갑습니다. 현재 43명이 시청 중입니다. 우리가 세상 물정을 알잖아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 다 알아요. 어쨌든 안희정, 박원순, 오고돈 다 잘못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어야지. 일반인 또 나도 오늘 또 보이스피싱 하는 문자가 나왔더라고. 미국에서 19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뭐 이런 문자가 나한테 온 거야. 처음에 깜짝 놀랐죠. 왜 미국에서 190만 원을 휴대폰으로 결제해? 제가 검색을 해봤다고. 검색을 딱 해보니까 나만 당한 게 아니더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175만 결제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미국 전화번호를 거기 왜 적어놨냐. 미국 전화번호를 눌러봐라는 거 아니야. 황당하네. 저는 이게 이제 서미싱이죠. 서미싱이라는 걸 알고 회피 기동을 했는데 그 문제를 차단했죠. 박원순 같은 사람들은 좀 사회생활 경험 부족이라서 시민운동만 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아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렇게 사는구나 착각한 거예요. 다음 곡지는 김건희 삽쇼 삽질했다는 건데, 뭐 추모 공원인지 메모리얼 파크인지 거기 가서 잔디를 말라 죽은 잔디를 퇴비로 모아놓은 걸 비닐봉지에 쓰레기 봉지에 잔뜩 담아놨어. 그 미친 짓을 한 거야. 그것도 사진도 성의 없이 찍어가지고 조명도 안 좋고 얼굴도 피곤한 표정이고 사진 찍기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박근혜가 저도에서 뭐 사진 찍었잖아. 그걸 좀 연출했다고. 박근혜가 저도에서 뭐 저도의 추억 모래 백사장에 글씨 쓰는 거는 연출 좀 하고 조명을 좀 갖추고 제대로 이 좋은 카메라로 찍은 거야. 근데 이거 성의 없이 장난하듯이 대충 찍어가지고 아유. 누가 한 거야? 탁현민이 울고 있어. 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좋은 기술 갖고 있는데 윤석열 되고 정신병자 같은 인간이 저런 짓을 하고 있다니. 그리고 멀쩡한 태비를 왜 쓰레기 봉지에 담아가냐고. 쓰레기 절도죄로 고발해야 돼. 왜 메모리얼 파크에 있는 쓰레기를 태비를 훔쳐가냐 이거지. 도둑 아니야. 원래 습관이 하던 짓이 도둑질이라서 그런가. 네, 다음 곡지는 김남국 뭔 짓이냐. 양반 또 수상해요, 수상해. 뭐, 성소수자인지 아닌지, 그건 제가 관심 바뀌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야. 이 양반이 구설수를 한두 번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앱을 왜 깔았는 그 해명도 납득이 안 되고, 그 앱에 알림이 온다는 게 뭐냐, 이거. 알림이 온다는 거는, 나도 휴대폰에 알림 오면 짜증나 미치는데, 그저 카톡을 안 쓰는 게 까똑까똑 소리 나서, 자꾸 알림이 오니까 짜증나서 안 쓰는 거예요. 광고도 한두 개 오느냐. 미치겠다고. 카톡 있긴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는데. 어떨 때는 몇 달에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이 양반이 동성애를 하는 건 안 하는 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상해. 뭐, 자기 사진도 이상한데, 얄궂은 사진을 좀 점잖은 사진을 올려야지. 막, 그러고 막. 한마디로 이게 약간 마탱이 간 사진을 딱 올려놨어요. 프로필 사진 이런 데 보면 전부 막, 이런 이상한 사진만 올려놓고 정상적인 사진이 없어. 머리카락도 뭐 이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진중권, 내가 진중권을 욕하는 이유가 그 상태 안 좋은 사람의 머리 모양이라고. 나 상태 안 좋아요. 나 등신이 써놨다고 그래. 하여튼 호섭이 머리죠, 호섭이 머리. 이 양반도 뭐 이상한 건데, 그래서 난 처음에는, 아, 이 양반이 20, 30대 그 표를 잡기 위해서 20, 30대들 다 그런 이상한 정신병자 머리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 TV 보니까 뭐 20대, 10대들이 머리 모양을 희한하게 여기 뭐 홍기닭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여기 또 딱 쳤어. 그렇게 해가지고, 와, 완전히 그 찐따머리라, 찐따머리. 그게 유행인 거예요, 요즘. 다들 찐따머리 하고 다니는 거야. 한두 명이 아니고 고딩들이, 와. 제가 지금 밖에 안 나가봐서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는데 왜 좀 멋있게 안 하고 서로 바보 경쟁을 하는데 내가 더 바보야. 미치겠어. 그래서 처음엔 제가, 아, 제 양반이 20대 젊은 애들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머리 모양도 바보고 얼굴 표정도 바보고 하는 짓도 바보고 골고루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원래 좀 문제가 있어. 제발 그 김남국 말고도 그 그 나무위키 홈페이지 보면 무슨 논란 뭐 해가지고 구설수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이 만들어진 사람들은 좀 자중하자고. 평판 관리를 해야지. 평판이 중요한 거예요. 김남국 외에도 그 손혜원하고 정청래하고 안민석하고 그 많이 있어요. 많이. 최강국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이 정신이 없어. ADHD인가? ADHD란 병원에 가서 진단을 좀 받아보든가. 나도 아스퍼기 때문에 정치를 안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정신과 의사 좀 만나보고 진단을 좀 받아보고 좀 관리를 하자고. 얼굴도 좀 관리하고 이상하게 해다니지 말고 사람처럼 해다니고 좀 위험을 보여야 돼. 정치인은 옛날 뭐 마키아벨리 군주론까지 안 가더라도 좀 믿음직한 얼굴을 하고 있어야지. 막 촉새같이 해가지고 이러고 막 윤석열처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좀 하지 마. 화장하겠어. 쩍벌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좀 사람처럼 하고 살자. 저 같은 사람은 원래 내가 모자란다는 걸 알아요. 내가 모자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치를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뭐 정청래뿐만 아니라 안민석뿐만 아니라 최강욱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 그 버럭고 행동한 사람 많아요. 좀 이제 점잖게 살자. 그것도 점잖은 사람도 민주당 많이 있어요. 그럼 또 활동을 안 해. 두 가지 파가 있는 게, 좀 촉새 같은 파들은 꼭 사고를 쳐. 그리고 점잖은 사람들은 침묵, 침묵 뉴스야. 왜 침묵 뉴스와 사고 뭉치만 있냐고. 좀 점잖고 활동도 좀 하고 그런 사람은 박주민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고 김용민 의원이 좀 뜨던데 그 양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최재성인가 그 양반은 제발 좀 아냐. 제가 굳이 이 양반 좀 아니다 하고 말하기 좀 그런데 딱 봐도 아니잖아. 내가 아니라고 찍은 사람은 다 아니더라고.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제 양반 좀 아닌데 하면 꼭 아니더라고. 이 경험이. 다음 곡지는 다음 카카오 공룡 기업 리스크. 네. 아까 제가 봤던 얘기가 나무 이렇게 비판 논란 항목이 만들어진 사람은 좀 자중하자. 정치인 중에 이 다 만들어져 있는지 제가 검색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무위키 항목에 비판, 논란 이 항목이 있어요. 그 길어 또. 비판과 논란이 이렇게 잔뜩 길다고. 그런 사람은 좀 자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카카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정권과 개그도 있는데 한국의 IT 재벌은 너무 이 급도 없이 문어발 확장을 하고 있죠. 근데 다음이 사고 뭉치라는 옛날부터 이야기 나왔어요. 카카오 택시 할 때부터 막 문어발 확장을 하는데 그때 누가 그랬나 자회사 100개를 만든다 그러고 막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판한 사람들이 좀 상태가 안 좋다던데 다음 카카오 직원들 만나본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이걸 찾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되는 게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뭐든지 일단 다 저지르는데 거기서 정부에서 터치가 들어와서 못하게 하는 거는 안 하겠다 이런 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못하게 하지 않는 것은 다 하겠다. 우리 기업에 필요한 게 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이 못하게 하면 못하지만 못하게 안 하는 건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참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약간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다음 카카오 중에 여러 명 있죠. 다음 이재훈 옛날 잘렸고 김범순과 이범순과 그 양반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자중하자. 출리하고 사진 찍지 말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김범수인지 이범수인지 이 양반이 또 두 명이 이름 비슷한 사람이 두 명이 있어 헷갈리는데. 이제 물 이야기하고 다음 곡지는 끝나지 않는 여순의 비극. 네, 홍택중님, 이혜성님, 우선님, 이동준님, 연하님, 랜드로즈님, 이우성님, 라일락님, 고고님 반갑습니다. 현재 66명이 시청 중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인 거예요. 왜 많이 죽였을까? 사람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예요. 이게 솔직한 진실이라고. 태평천국의 난, 뭐 동학, 농민왕자 얘기 때뿐만 아니라 사람을 왜 죽이냐면 상대방의 반응을 보려고 죽이는 거예요. 어린애들 특히 그런데 일단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봐. 엄마가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걸 꼭 해본다고. 왜냐면 내한테 허용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확인하고 와야 돼. 일단 죽여보는 거예요. 왜 죽이냐? 총이 있으니까 죽이지. 총이 있으면 쏴본다고. 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장교라든가 뭐 책임자라든가 리더라든가 이런 사람은 안 그렇죠. 지금 러시아군 또 장교도 없이 그냥 사병만 투입하고 있는데 미친지 미친지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뭐 태평천국의 난에 대해서도 그 태평천국이 이긴 게 그 전투 경험이 있는 장교가 딱 한 명 있어요. 그 많은 태평천국 중에 장교 출신 딱 한 명 있어요. 걔가 이긴 거예요. 장교가 그냥 농민하고 수준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끔 우리는 뭐 어병들이 나라를 구했다. 아,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이유는 민족주의죠.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으니까 양반 덕에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병들 덕에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 거지. 솔직하게 그 어쩌라고. 그 말이라도 해야지. 뭐 김자진 장군, 뭐 홍범도 장군 그러고 이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니죠. 이 어병들이 뭘 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동서고금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걸 이제 민병대라 그러죠. 민병대는 최악이 최악. 전투력 백대빵이 백대빵.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에이, 역사에 좀 뭔가 민족 긍지 자존심 이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어명이 다 했다 이렇게 이제 멋지게 써주는 거죠. 솔직히 뭐 할 얘기가 그밖에 없는데 그럼 뭐 어쩌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지. 솔직히 진실이 아니죠.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 민병대가 출동했다면 재앙이 일어나요. 다 죽어 다 죽어. 독일의 30년 전쟁 그 용병 부대가 한 행동도 독일 사람 발이 죽었어요. 그것도 일종의 민병대하고 마찬가지예요. 정규군이 아니야. 왜냐면 정규군은 보급이 있어야 되는데 보급이 없잖아. 털어먹어라. 이게 민병대죠. 약탈. 독일 사람의 반이 죽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어떤 그 왜 이런 일이 나냐면 훈련된 장교가 없고 장교가 있어도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을 못하고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에서 200만이 죽었다. 많게는 400만이고 적게는 200만인데 민간인 200만이 이유 없이 그냥 괜히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으니까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게 선악 논리로 가서 아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안 하면 그냥 하는 거야. 그 상황에 휘말리면 다 이 맛이 가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월남전에 가서 그 병사들 다 마약 먹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잴 수 없으면 사흘 밤낮으로 총을 쏴야 되는데 사흘 동안 한 잠을 못 자고 계속 업된 상태에 에너지가 최대한 아드레날린이 최대한 나오는 상태로 있어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약을 먹지 않으면 사흘 동안 잠 안 자고 못 버틴다고. 뭐 여러분이 심심하면 사흘 동안 잠 안 자고 한번 버텨봐. 사흘 동안 계속 총을 쏴봐. 완전히 맛이 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뭐 민간인 학살을 안 하고 막 점잖게 A 바르게 막 하라 그러는 그 자체가 넌센스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나쁜 상황에 휘말리면 모든 사람이 미쳐 돌아간다는 거죠. 네, 다음 곡지는 중국의 몰라. 시진핑이 이 갑자기 부패 청산이라는 카드 들고 나와서 하는 짓이나 윤석열이 검찰 정치를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시진핑과 윤석열하고 뭐가 다르냐? 다 권력을 가지고 칼을 휘둬서 정적을 죽이는 거예요. 조국을 왜 죽였을까?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예요. 조국이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니까 죽인 거예요. 박원순을 왜 죽였을까? 죽이려고 죽인 거예요. 박원순이 대선 후보로 나오기 전에 죽여버리자. 죽여버릴 거예요. 테러라고. 제가 어디서 주워듣기로 중국이 이 축구만 못하는 게 아니고 아이돌도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 아이돌 지망생을 훈련시켜보니까 훈련이 안 되더라. 왜 안 되냐. 다 백으로 들어온 거고 돈으로 들어온 거고 정상대로 들어온 인간이 없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야. 중국에 축구 학교가 50개나 있는데 축구 전문으로 하는 학교인 거예요. 근데 전부 부모 돈으로 들어온 거예요. 시진핑이 부패 청산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체주의로는 부패 청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 사회주의라는 건 사회가 권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회가 뭐냐? 평판. 저 사람이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는 거죠. 좋은 평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동료 평가가 좋아야 돼요. 동료 평가가 좋으려면 동료의 비리를 눈감아줘야 돼.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내가 뇌물 받을 때는 네가 눈감아줘. 네가 뇌물 받을 때는 내가 눈감아줄게. 이때 만약 동료가 뇌물을 받는 걸 고발했다. 바로 이거죠. 제가 주워들은 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부산에 가면 배가 많아요. 그 선주들의 배를 검사하는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처음 이제 공무원이 딱 발령돼서 들어갈 때는 커피 한 잔부터 조심하자. 업자한테는 커피 한 잔도 받아 먹지 말자. 그래서 그 공무원이 진짜 커피 한 잔도 안 받아 먹었어요. 커피 한 잔도 안 받아 먹으려고 어떻게 돼? 투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 뇌물 받았고 뭐 비리 있다 이렇게 투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투수를 누가 던지냐 하면 뇌물을 준 사람이 안 받으니까 투수를 넣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해서 그 사람 업자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뇌물을 바쳤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자. 그래서 투수를 넣어가지고 쫓아버린 거예요. 투수를 넣으니까 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비리가 없어. 그래서 제일 이제 할 일이 없는 직업 국립문서보존소. 그게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금정산 밑에 들어가면 산 속에 국립문서보존소가 있는데 거기 사는 일이 뭐냐, 문서를 지키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도 비리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전국에서 잘려가지고 할 일 없이 된 사람 공무원들 거기 다 모여있어. 그 전국의 찐따 왕따 공무원은 집합소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감히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하다니. 여기는 일을 못하는 공무원들만 모인 거야. 전국에서 능력순위 꼴찌부터 쫙 줄 세운 게 바로 국립문서보조소라고. 근데 여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보내는데 왜 너는 일을 하려고 하니. 그래서 결국 사표 내고 나왔어요. 그래서 농부가 됐는데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 청백리 깨끗한 공무원이 있으면 바로 이겁니다. 시진핑 부패 청산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부패 청산은 동료 평가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적대 세력, 야당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지 언론과 야당이 평가를 해야 하는 거지 중국처럼 동료 평가를 하면 100% 부정부패가 정착된다. 제도화된 부정부패다. 중국이 시진핑이 정말로 부패를 청산하고 싶으면 민주주의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체로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다음 곡기는 천재와 둔재 사이. 오늘 또 천재 한 명 나타났죠. 그 샌디에이고 단장 프렐런가 이름이. 그 양반이 지금 샌디에이고 선수들 다 거의 다 영입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그 옛날부터 천재라는 말도 있었고 매드맨 미친놈이다 하는 말도 있었고 사고를 많이 쳤어요. 2014년부터 사고를 쳤는데 그때는 나이가 많은 딱 그 김성근 감독이 한 짓을 고대로 했어요. 그래서 퇴물들을 잔뜩 끌어모았다가 대멸망. 그래서 물갈이 영입한 선수를 다 쫓아내고 젊은 유망주 위주로 키워서 그 유망주를 다 팔아먹고 다시 이제 팀을 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번에 다저스를 이겼죠. 프렐러 단장 이 양반이 그야말로 그 빌리빈 단장 다음으로 영화로 나올 만한. 근데 우리나라도 이 프로야구 단장 그 최아무개 만화가가 그 만화를 그린 적이 있었는데 하다가 허지부지 되더라고. 제 만화가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 2014년에 이 양반이 대형 사고를 치고 절치부심, 마신상담 8년 만에 이번에는 제대로 성적을 냈어요. 다저스를 이긴 게 어디야. 근데 이 양반이 김하성을 데려갔는데,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김하성 그 설도 없는데, 포지션이 중복되는데, 유격수, 좋은 유격수 있는데 왜 데려오냐. 유망주도 있고, 페타주라고, 홈런 45개 친 사람도 있고, 유격수 포지션에 잔뜩 있는데 왜 데려오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딴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양반이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보는 게, 이 사람들이 항상 그 개수를 하는 게, 얘는 있으니까 얘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가요. 항상 보면 우리는 투수가 있으니까 타자는 좀 못해도 된다. 지금 키움이 원래 망한 게 딱 그런 식으로, 얘가 있으면 쟤는 필요 없다. 이대호 있으니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100% 망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파동을 봐야 됩니다. 파동과 이 결마점을 만들어야 돼요. 요건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수들만 할 수 있다. 일반인은 하루에도 못해요. 제가 이 전쟁을 하려면 3배의 병력을 준비해야 된다. 3배가 어딨어? 3배가 없잖아. 근데 나폴레옹은 3배가 아니라도 3배를 만들어내요. 적군은 10만 명이고 아군은 3만 명이다. 그 3만 명을 3배로 뛰게 하면 10만 명이 되는 거야. 어떻게든 3배를 만들어내야 돼. 그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파동을 잘 타서 결마점을 일으키면 충분히 3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100이 필요하다면 100만 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게 맹자 선생이 말한 50보, 100보. 그래가지고 안 되고 300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진시황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신과 목념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젊은 장수예요. 젊은 장수들이 초나라를 치려면 20만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20만이 충분해요. 그 말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초나라도 항량인지 항년인지 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항우 할아버지 되는 명장들이 있기 때문에 20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원래 정상적이면 20만 가지고 충분해요. 근데 명장이 한번 떠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왕전이 60만 대군으로 그것도 속임수를 써서 이겼어요. 필요한 전력은 3배가 있었다. 러시아가 내가 푸틴이다. 우크라이나 치려면 몇 명이 필요하냐. 20만이 필요하다. 그럼 60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이 프렐르 단장이라고. 그렇다고 이제 돈을 많이 써서 막 돈으로 처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패를 찔려야 되는데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전쟁을 만들어야 돼. 노출된 전력은 필요가 없어. 유명한 사람 아무리 많이 되어봤자 이미 전력이 다 노출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현미경 분석을 한다고. 그래서 젊은 신인 위주로 팀을 끌고 가야 노출되지 않은 전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현미경 분석을 해도 분석이 안 되는 인간이 있으면 상대방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볼 때 이 양반이 히딩크처럼 뭔가를 알고 있는 천재 감독이다. 이 양반이 천재란 증거가 많아요. 에피소드가 많아. 근데 제가 야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야구가 뭐 재밌는 스포츠는 아닌데 재벌 야구, 특히 롯데하고 LG가 죽을 쓰고 있죠. 두산은 좀 하는데 SSG는 의외로 좀 잘했어 원래. 어떻게든 성적을 냈으니까. 근데 LG하고 롯데는 재벌 야구를 하는데 최악의 공무원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못하는 팀의 특징이 있어요. 다저스도 그렇지만 파퓰리즘을 하고 있다고. 팬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100%예요. 팬들 생각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뻔해. 얘는 있으니까 요게 필요하고 요게 있으니까 요게 필요하고 요거 있으면 요게 필요하다. 전부 포지션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100% 망합니다. 밸런스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포지션을 구색을 맞추면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문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면 일단 일제강점기라 치고 우리가 해방되면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는 김구, 국방부 장관은 김일성, 외무부 장관은 안창호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100% 망합니다. 절대 안 돼요. 초등학생 생각이. 그러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한 배경으로 묶여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출신 성장 배경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른 세력들이 억지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 콧가루 집어야 됩니다. 서로 절대 정보를 상대방한테 안 줘요. 그냥 대통령이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막 자 의견 냈어요 회의합시다 그러고 막 아이디어 있으면 말해보세요 한다고 말할 것 같아요. 안 해요. 하나도 안 나와. 아이디어가 여기까지 꽉 차 있어도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중국 공산당은 왜 되냐. 다 같은 학교 출신이에요. 같은 배경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장개석은 왜 안 되냐? 장개석은 그냥 마적단 두목을 군복 하나 줘가지고, 군복에 별 붙여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장개석은 절대로 안 되고, 뭐, 대통령 같은 학교 선후배니까 되는 거야. 그런 거 없이 그냥, 탕평책 해서 뭐, 경상도에서 애 한 명 데려오고, 전라도에서 한 명 데려오고, 충청도에서 하나, 강원도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무조건 멸망이에요, 멸망. 차라리 붕당 정치를 하는 게 나아요. 붕당은 그래도 어떤 공통점이 있잖아.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아무나 능력 있는 사람을 끌어모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된다. 그건 이제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이렇게 하는 소리라고.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봤잖아. 적어도 나이 서른 살까지 먹어봤다고. 물론 이제 여기 독자들 중에는 스무 살 된 사람도 있겠지만 한 서른 살에서 살아보면 아, 이 공통적인 배경이 없으면 모래처럼 부서지는구나. 일본인은 단결이 잘 되고 조선 사람은 분열이 잘 되는데 그 이유를 알겠구나. 일본 애들은 사단을 같은 동양으로 편성을 해요. 예를 들면 뭐 17사단 됐으면 얘는 뭐 경상도 청송애고 18사단은 경상도 안동애고 19사단은 전라도 광주애고 이런 식으로 그 동향별로 만들어서 단결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단결 잘 되는 이유는 단결 잘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람 모아놓고 단결합시다. 개코나 초등학교 생각이죠. 다음 곡지는 지능이 낮으면 방법이 없는가. 뭐 별 중요한 얘기는 옛날에 했던 이야기인데 옛날에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까먹고 질문이 있는지 몰랐어요. 몇 개월 후에 우연히 발견했는데 지능이 안 된 사람도 이 팀 플레이를 하면 되고 주변에 도움을 받으면 되고 좋은 흐름을 타면 되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면 되고 뭐 지능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어릴 때 젊었을 때 그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같은 학교 동창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동기들끼리 모여서 야 해보자 하고 우르르 몰려가면 되는 거라고. 근데 나이가 들면 혼자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동료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인생의 몇 번 결정적인 차수에는 자기 혼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어린이는 부모가 도와주잖아. 윤석열은 고시 구술을 해도 부모 백으로 되는 거야. 윤석열이 급히다면 뭐 쪽팔려서 저 고시 2수 정도로 되냐. 고시 3수 3수 정도로 되냐. 4수 아 쪽팔려. 5수 아 쪽팔려. 6수 아 쪽팔려. 7수 아 쪽 이걸 9수까지 했다는 것은 쪽쪽쪽쪽쪽쪽. 와 쪽장사로 나가요. 쪽장사. 얼마나 많은 쪽을 팔았으면 입에 쪽이 붙었겠냐고. 윤석열 입에 쪽이 붙어버린 이유는 콤플렉스가 쌓여서 그런 거예요. 김건희도 마찬가지. 하는 짓 보면 전부 얼굴부터 머리부터 발까지 쪽이 쌓여서. 아유.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지능이 떨어진 사람도 이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일반인에게 없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기술이 뭐냐? 유튜브 영상에 막 그 얘기가 살짝 언급됐는데 그 영상의 90%는 쓰레기고 딱 그 5% 정도만 뭔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놨어요. 어떤 외국 사이트인데 그 구조론 사이트에 그 여러분 소개가 됐죠. 하여튼 천재는 뭐 1만 번 한 분야에서 반복하면 뭐 고수가 된다. 개코나. 100만 번 해도 고수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일반인하고 다른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안면인식 장애이기 때문에 한 번 본 사람은 절대로 기억 못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딱 보면 평생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와, 천재네, 천재. 근데 우리 형님은 공부를 잘 못 했는데 바둑을 딱 두면 복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그걸 처음부터 거의 다 알고 있어. 그 양반이 공부를 잘하는 분이면 내가 이해를 하지. 아, 공부를 잘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아 이걸 다 암기를 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고. 머리가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닌데 지능지수가 그렇게 높은 분이 아닌데 바둑을 두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만 머리가 잘 들어가냐고. 다른 데는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둑 고수가 되면 기보를 다 암기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피아니스트 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일반인은 아무리 쳐도 이게 곡이 기억이 안 돼. 근데 어느 순간 한번 딱 쳐보면 기억을 해버려요. 아무리 긴 곡이라 상관없어요. 한번 딱 쳤다 하면 다 기억해. 그 양반 연습하는 걸 제가 봤는데 딱 세 번 연주하면 게임 끝이야. 처음에는 악보를 보고 치는 거야. 두 번째는 자기 머릿속에 있던 악보를 꺼내서 쳐. 세 번째 다시 재조합을 하는 거야. 딱 세 번 끝나버려. 게임 끝. 모자랐다고 베토벤은 상관없어. 그 세 번으로 다 조져버린 거야. 세 번 쳤는데 아직 그걸 못 치고 있다. 곡을 기억 못했다. 그런 사람은 피아니스트가 아니야. 내가 피아니스트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딱 세 번 쳐봐. 세 번 쳐가지고 무대에 설 수 있으면 그 사람 피아니스트야. 물론 실제는 더 많이 쳐야죠. 레슨도 받고 막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제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는 그게 있는 거예요. 세 번 쳤는데 곡이 기억이 안 되면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알 필요가 상관없어. 원래 고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화를 좀 해봤는데, 곡에는 이 오르내림이 있는 거예요. 리듬을 타고 간다고. 왜냐, 작곡가가 그 리듬을 만들어. 왜 올라가냐?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느리냐? 빠르기 위해서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랐으면 느려지고, 올라갔으면 내려지고, 완급 조절. 요, 그게 곡 안에 다 있어요. 곡이 있기 때문에, 고수들은 작곡가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작곡가가 왜 여기에 콩나물대가리 집어넣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쳐보면 그 다음부터 손가락이 알아차져가. 악보를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손가락이 가는 거야. 왜냐면 손가락 자체에 리듬이 있고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 그렇게 곡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곡을 만든 작곡가도 쳐보고 한다고. 그냥 막 작곡하는 게 아니고 막 콩나물대가리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쳐보고 작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수들은 그 양반이 지능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피아니스트는 당연히 그게 됩니다. 여러분도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여러분도 고수가 되면 어제까지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뭘 보냐면 밸런스를 보는 거예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야. 다 밸런스가 있어요. 뭐 주식 전문가 그 막 차트 보는 게 아니고 밸런스를 보는 거예요. 그 밸런스가 딱 어긋나면 막 기분이 나빠져. 밸런스가 딱 맞으면 기분이 좋아져. 그럼 자동차 디자인 같은 거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딱 기분이 나쁘면 아 제가 조졌다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모르고 아 디자인 괜찮은데 왜 그래 호불호가 갈리는구만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안 팔려요. 처음에는 찬반이 50도 50으로 가다 어느 순간 다 반대 모든 사람이 아 저건 아니지 이렇게 된다. 제가 그런 데 좀 민감해요. 그래서 제가 아 제 양반 좀 이상하다 하면 꼭 사고치더라고. 그래서 밸런스를 보면 밸런스는 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점의 변화의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워요. 그냥 밸런스를 보는 게 아니고 밸런스의 1점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 1점이 변화하는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까지 봐버린 사람은 피아니스트라면 자동으로 곡이 암기가 되고 바둑을 둔다면 자동으로 기보가 기억이 되고 그 유튜브 영상에는 그 체스 두는 천재들이 체스를 체스판에 딱 놓아놓고 이거 언제 둔 거냐? 아, 이거 3년 전에 내가 아무개 하고 둔 채소다.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 그냥 몇 개만 놓아봐도, 아, 이건 1900몇 년도에 어디에서 누구하고 둘 때의 채소 시합이다. 다 기억하는 거예요. 파이 값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그 긴 걸 어떻게 기억해? 그걸 2만짜리까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 2만짜리까지 파이 값을 왜 기억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한번 길이 나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천재의 특별한 능력을 또 일반인 또 어떤 경지에 오르면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저 같은 넘치는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다음 곡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아, 이거는 야구 이야기인데 다 했던 이야기예요. 아, 이기적인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제목을 이기적으로 붙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돈 되는 제목이야. 이기적인 제목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이 책을 쓰고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았는데, 아, 생태계는 이타적이다. 생물은 이타적이다. 이기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리처드 도킨스가, 아, 내 말이 그 말이다.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유전자 안에 다 있다. 유전자의 설계 안에 모든 게 다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지 유전자가 뭐 이기적이고 이타적이고 뭐 도덕성이 있고 부도덕하고 뭐 이런 얘기 아니다 하고 해명을 40년 동안 하고 다녔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양반의 해명을 대신 해명해 준다고 협력적인 유전자 뭐 이런 책도 썼다 그러는데 개소리, 개소리. 왜냐하면 구조론적으로 보면 뭐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이 상대성의 언어 이런 거는 쓰면 안 돼요. 수학에 선악이 어디 있어. 수학에 뭐 3은 이기적이야, 4는 이타적이야, 5는 도덕적이야, 6은 악마의 숫자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숫자지. 뭐 777은 뭐 행운의 숫자고 333은 뭐 불행의 숫자 그런 게 있어. 어쨌든 4는 완전수예요. 1+2+3+4는 10. 그래서 4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4는 좋은 수다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과학에는 도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객관적인 언어를 쓰지 않은 거예요. 리처드 도킨스가 그런 얘기를 쓰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기적인 유전자가 살아남는다는 건 개소리고 유전자는 살아남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이 도태됐어. 왜냐? 살아남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자기 자손을 남기려고 한다. 이 개소리예요. 자기 자손 남겨서 뭐 하려고. 유전자가 하는 것은 환경을 장악하는 거예요.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를 내가 먼저 선점을 해버려야 돼. 그게 유전자의 관심사예요. 그 유전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 지구상 유전자가 처음 딱 한 개 딱 떨어질 때 그때부터 DNA가 처음 발생할 때부터 환경과의 상호작용, 환경을 장악하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구조론이기 때문에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권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을 잡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링에서 적과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유전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것은 링에서 존나 싸워가지고 이겼다. 이긴 놈이 살아남다. 이기는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다. 이게 개소리고 진짜 유전자는 지는 안 싸워요. 지는 안 싸우고 니들끼리 싸워. 돈은 내가 벌게. 나는 돈을 벌고 여러분이 싸우라고. 왜 내가 싸우냐고. 주체책이 되는 거죠. 유전자는 주체책이 되도록 그렇게 게임을 설계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주체의 객체는 누구냐? 유전자의 객체는 환경이죠. 유전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고 이 상호작용의 축을 자기가 장악해서 더 많은 상호작용을 부르고 그럼 또 피드백이 오고 그럼 또 상호작용 피드백이 계속 하면 어떻게 되면 걔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판을 키우는 그런 구조로 유전자가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다, 뭐 이타적이다, 뭐 선이다, 악이다, 도덕이다, 윤리다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되고 건조하게 구조를 봐야 된다. 주도권을 잡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는. 그래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코로나19도 계속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기적인 코로나가 살아남은 게 아니고 모든 코로나는 박멸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써놓은 글을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한 3분 정수라고 써놨는데 대단한 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대칭으로 박을 수 있다.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대칭 닫힌 게 안에만 대칭이 있는 게 아니고 밖에도 있어요. 그걸 봐야 돼. 밖에서 안으로 가는 그 과정을 봐야 된다. 활이 있다면 활과 화살이 대칭이잖아. 근데 그 활을 당기면 궁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관역도 있어요. 근데 궁수와 관역은 활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다. 그걸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른손과 왼손의 대칭 이건 어린애도 알아. 왼발과 오른발, 왼쪽 눈과 오른쪽 눈, 왼쪽 코 오른쪽 코, 왼쪽 귀와 오른콽 귀. 이게 대칭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깨에서 팔, 팔에서 손, 손에서 손가락 이렇게 가는 대칭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각운동량 보존의 대칭이에요. 그냥 우리는 좌우대칭을 아는데 각운동량 보존 대칭을 모르더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점점점 커지는 방향성을 알게 돼요. 생물의 진화라는 것은 그냥 막 진화하는 게 아니고 일방향성이 있다. 원래 그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물학자는 뭐 자연도태 같은 자연선택 같은 개소리 하고 있는데 자연이 뭘 선택해요? 그 거짓말입니다. 자연선택은 거짓말이다.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가위 여기서 대칭을 찾아봐라. 손잡이와 손잡이의 대칭, 날과 날의 대칭. 이건 어린애도 안 해. 근데 요 축은 대칭이 없잖아. 비대칭이 아니에요. 요 축도 대칭이 있다. 그렇게 딱 하면 여기 축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가 축이야. 여기 축이죠. 그리고 여기 종이가 나와요. 종이를 자른 지점 1점이에요. 1점. 하나의 점이라고. 이것도 점이죠. 세 개의 점이 대칭인 거예요. 이 대칭이 이 대칭을 만들어간다고. 대칭과 대칭의 대칭이라는 거죠. 이게 구조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조의 질의 질. 이런 구조가 갖춰져 있는 게 질이라고. 요 중에 하나로 빠지면 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라는 게 뭐냐면 이쪽을 보고 저쪽을 아는 거예요. 원인을 보고 결과를 알고 앞을 보고 뒤를 알고. 근데 과외가 있다면 아, 왼쪽을 보면 오른쪽을 아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닮은 꼴이니까 이 패턴이라고. 요걸 보고 요걸 안다. 왼쪽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오른쪽도 이렇게 생겼네. 근데 모르는 건 뭐냐. 손가락, 이것도 가위예요. 손 자체가 가위라고. 여기만 가위가 아니고 요 손도 가위. 이 가위와 요 가위의 대칭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잘 모르냐면 이게 가군동량의 보존을 일으키기 때문에 공간의 거리가 시간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요걸 한번 움직이면 이쪽에서 여러 번 움직이게 돼 있어요. 주변을 관찰해 보라고. 나무 여기 한번 움직이면 손가락은 여러 번 움직이게 돼 있다고. 여기 한번 움직이면 여기 2배, 4배, 8배, 16배, 32배, 64배, 128배, 256배 이렇게 계속 쭉쭉쭉 가지를 끝으로 갈수록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대칭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 대칭을 알아내는 게 핵심이다. 비대칭도 대칭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게 대칭이에요. 근데 뭐 다친 게 안에, 가위 안에 이렇게 딱 제한을 걸면 가위 밖에 뭐 손가락이 말하기 없기. 그러면 요 축은 비대칭이죠. 바퀴의 축은 비대칭입니다. 그러나 바퀴 축이, 바퀴가 돌 때 축은 안 돌아요. 사실 축도 돌아요. 자동차를 딱 보면, 축이 도네. 근데 전륜구동은 후륜의 축이 안 돌고, 후륜구동은 전륜의 축이 안 돌아요. 근데 사륜구동은 뭐냐? 사륜구동은 다 돌아. 양쪽 다 축이 있어. 축도, 사륜구동은 축도 돌더라. 축이 돌면 엔진은 안 돌아요. 근데 엔진 안에 돌아. 엔진 자체는 돌지 않아. 엔진 껍데기는 안 도는데 안에 피스톤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플라이휠이 있어요. 플라이휠이 돌고 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변화가 B의 변화를 일으킬 때 양쪽을 연결하는 이게 A의 변화고 이게 B의 변화인데 요 양쪽을 연결하는 축은 안 변하는 거죠. 근데 축도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위질을 하다 보면 축이 움직이면 이게 쭉 갑니다. 가위를 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이 축도 변한다. 근데 축의 변화는 일방향성을 가진다. 손목이 이 가위를 움직일 수는 있어도 이 가위가 손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야. 그냥 나는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 밥심으로 이걸 움직일 수 있는데 얘는 밥을 안 먹잖아. 가위 나는 밥을 안 먹기 때문에 가위 날이 막 움직여서 나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이 어떤 A와 B가 대칭을 이루고 상호작용 하면서 움직일 때 그 양쪽을 연결하는 축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 축도 움직일 때 그때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서 축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전체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변하지 않는 토대 위에서 한 방향으로 커지는 거죠. 사실은 변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커집니다. 그걸 알아채면 뭘 알 수 있냐. 다음 단계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샌디에이가 이길 것인가.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샌디에이고 파드레스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요걸, 프렐러 단장은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98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